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 교회 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더 있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윤지자매 몇 개월 만에 일본에서 잠시 방문해서 오늘 또 찬양팀 섰는데 내일 간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주 와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이제 일부 예배 시간에 혹시 일부 예배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표 기도가 있었지만 이제 그 대표 기도는 없어집니다. 이유는 일부 예배가 워낙 이제 시간을 굉장히 빠듯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 예배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3부 예배 때 가족 기도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나와서 엄마와 아빠와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연락이 가면 전 못해요. 그건 교회 안 나가요. 라고 하셨다가 그 다음에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우리 아마 처음 한 두세 주는 우리 교육자 가정이 먼저 샘플을 이렇게 모델로 한번 이렇게 하시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마음 갖고 기도를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가족이 함께 기도문을 써서 이렇게 순서대로 함께 기도문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가정천국을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함께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가족이 함께 하지 않은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채워주시고 또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인데 저희 여름에 뭐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되게 많은 것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1년에 한 번씩 우리 전체 교육자 가족이 이제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오늘부터 오늘 3부 예배 끝나면 오늘 가서 수요일날 3박 4일 일정으로 우리 자녀들까지 다 전체 가족이 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들이 안전하게 다녀오고 또 그곳에서 더욱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기도하다가 정말 마음에 강력한 이끄셔서 내가 음료라도 대접해야 되겠다 아니면 한 끼를 내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대접하고 싶다 그런 마음 있으시면 누르지 마시고 참지 마시고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평소에 좀 이렇게 우리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 한번 여러분이 한번 뭐라도 대접하기를 원하셨다면 이번이 되게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또 큰 힘을 얻겠습니다.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 주에 또 갈라디아서 2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2장을 마무리 짓고 숨을 고른 후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요즘 감사할 일들이 많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여러 가지로 기도조차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분들한테는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낙심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큰 용기와 담대함을 찾을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장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제 마음이 쫓기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약간 흥분할 수 있는데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잘 빠른 속도로 가지고 여러분 또 열심히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의에 대해서 배웠죠. 의는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를 또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됐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죄인인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롭게 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바뀐 게 아니라, 즉 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 그 시각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리처드 후커가 지난주에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인인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좀 더 정확히 인용을 하자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이게 너무 무모하게 너무나 광기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다양하게 답변할 수 있겠죠. 크리스찬이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착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말하자면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으로 초대한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뭐 다양하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긴 하지만 이것 가운데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인 됨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마음이 변화를 받지만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착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이지 그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선해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변화되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해집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의롭다 하심의 확신 없이 순종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면 그는 위선자가 되고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빨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오늘 2장의 마지막 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2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2장의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순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죄인인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과 평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남들보다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기록이 우리의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인용했던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인의 의는 언제나 수동적인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해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다. 그 의는 오직 선물로 받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훌륭하게 살고 아무리 많은 돈과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스스로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2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즉 복음은 내가 머리로 깨닫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꿔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믿지 않는지 그게 너무 보여요. 왜요? 삶이 안 바뀌거든요. 삶이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 자신이 좀 바뀌었다고 바뀌지 못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자기랑 같은 입장, 같은 편, 같은 노선이 아니면 정말 무슨 죄인인 것처럼 막 취급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복음을 붙잡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물론 14절부터 우리가 쭉 봐야 되지만 14절에서 바울은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무엇이냐. 그래서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만큼 오해를 많이 받고 왜곡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이 우리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이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성도들도 아니고 누구를 말하냐면 바울과 베드로 두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베드로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이 바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한글 번역의 아쉬움과 한계예요. 근데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당신과 나,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로 살던 중에 그 얘기예요. 지금 여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한글 번역은 좀 오해할 여지가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베드로, 당신도 유대인 아니냐? 나도 유대인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당신과 나는 둘 다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크리스찬인 우리가 여러분 이 우리는 보통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두 크리스천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을 능가할만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우리 두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핵심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의롭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종교인, 다른 철학, 또 뭐 심리학 이런 여러 이제 분야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기독교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언제나 둘 중에서 하나예요. 죄인이든 의인이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잖아. 그러면 당신은 노력을 해서 의인이 되고 착하게 살아야지 신이 당신을 받아줄 거야. 혹은 이거예요. 당신은 과거에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잘 살고 있잖아. 당신은 지금 훌륭하잖아. 당신은 굉장히 덕스러운 존재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은 언제나 이 두 가지 옵션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서 약간 비율이 바뀔 수 있어요. 당신은 70% 죄인이지만 30%는 착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당신은 70%는 아주 나빠. 근데 한 30%는 착해. 아니면 30%는 죄인이지만 70%는 착해.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기울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건 다 둘 중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계속해서 이걸 가르칩니다. 당신은 루터의 라틴어 표현을 빌리자면 simul justus et peccator. 뭐예요? 동시에 의인이고 동시에 죄인이다. 안 바뀌어요. 당신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지만 당신은 동시에 여전히 죄인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 제가 되게 자주 인용하고 이분의 글은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이 쓴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읽지 마세요. 왜냐하면 읽으셨다가 시험 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쉬운 얘기도 너무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읽지는 마시고.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한 마을에서 1735년 4월에 한 도시에 가서 로마서 4장 25절 한 구절을 갖고 설교를 했는데 도시 전체 3분의 1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헬파이어 프리처라는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회심을 했는데 그가 이 로마서 4장 25절을 4장 5절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4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제가 그분의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도 안 돼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 여기 있어요, 지금.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거는 세상 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떤 철학, 어떤 심리학에도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종교는 다 이런 거예요. 네가 어느 정도 네 삶을 좀 정리를 하고 네 잘못에 대해서도 좀 뉘우치고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 앞에 나가서 저는 이제 정말 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정말 잘 살게요 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신이 그래 너 이제 준비됐어 알았어 이제 너 의롭다고 해줄게 혹은 앞으로 네가 계속 잘 살면 그때 가서 의롭다고 해줄게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불경건한 그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은 그때에 경건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된다.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시면 3장, 4장, 5장, 6장 괴로우실 거예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의롭다 하심을 먼저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표현이 이거예요. 존귀한 실패자예요. 우리 같이 오신 분한테. 모르는 분한테는 하지 마시고 같이 오신 분한테 당신은 존귀한 실패자입니다. 한 번만 이렇게 축복해. 당신은 존귀한 실패자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의로운 죄인입니다. 자, 한번 네, 의로운 죄인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justified sinner라는 거예요.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정체성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두 가지 오류, 이제 오늘 복습을 이제 마쳤고, 이제 이 복습을 토대로 오늘 이제 두 가지 오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가 바나바와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서서 피하버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놓고 베드로에게 당신은 방금 인종차별을 했습니다라고 말한, 분명히 인종차별 행위였습니다. 근데 그 행위를 인종차별로 보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지금 복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즉 원어로 당신은 지금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그 근원은 뭐냐면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꾸 현상만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근원적인 게 뭐냐면 복음에서 벗어나면은 죄는 온갖 형태를 다 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어로 in line with the gospel. In line with the, did you walk in line with the gospel?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따라 산다는 삶,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그 2세기, 3세기 때 초대교회를 대표해서 이단들과 싸우면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터툴리아누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터툴리아누스는 뭐라고 말하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두 가지 반대되는 오류 사이에 못 박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로 누가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터툴리아는 지금 그거를 그대로 이제 비유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힌 것처럼 복음도 언제나 두 강도 사이에 못을 박히게 된다. 이 강도는, 두 강도는 극단적인 서로 반대되는 오류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는 뭐냐면은 사랑 없는 진리, 또 하나는 진리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 없는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이걸 우리는 리글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주의를 가장 정확히 설명하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 있어서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종교주의자로 표현할 수 있고 도덕주의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쪽이에요. 오른쪽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왼쪽이 있습니다. 그럼 왼쪽은 뭐냐면 반율법주의, 엔티노미니즘이에요. 이거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엔티노미언이즘. 반율법주의는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아예 무시해요. 율법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저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반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상대주의자, 자유주의자, 쾌락주의자, 비종교주의자,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형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터툴리아누스가 강조한 것은 뭐냐면 복음은 늘 두 강도 사이에, 율법주의와 반율법 사이에 못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여호수아서 1장 7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주어진 말씀. 모세가 이제 떠나가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거대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중대한 기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강고 담대하여라.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구약의 틀 안에서만 읽으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된다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약의 모든 구절을 그리스도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읽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라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음이라는 길에서 자꾸 좌나 우로나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좌와 우 혹은 우와 좌, 그게 무엇이냐?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터툴리네가 말한 것처럼 사랑 없는 진리와 진리 없는 사랑,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겠다 그러고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조차도 복음에서 늘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가 얼마나 본능적으로 세상의 사람들, 비종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계속해서 복음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든지 반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는 죄인. 그건 좋아요. 나는 죄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율법주의자의 특징입니다. 많은 특징이 있지만 만약에 하나로 설명하면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기독교 관점으로 말하자면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나는 헌금도 하고 나는 십일조도 바치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십계명대로 살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더 많이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나는 내 죄도 늘 회개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율법주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 그래서 나는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실제로 그를 움직이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충족시켜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까 거룩은 굉장히 큰 거고 사랑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는 수준, 즉 거룩함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만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받아주신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반율법주의는 무엇이냐? 반율법주의는 반대편으로서 이런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저 이런 분들 많이 대화해봤어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꽤 착한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진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한테 막 피해를 입히지도 않고 나는 내가 좀만 더 노력하면 나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선해. 나도 가끔 실수는 하지. 나도 잘못할 때는 있어. 그렇지만 그건 뭐 인간이 다 연약해서 그런 거고 근데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분명히 좋은 신일 거야. 선한 신일 거야. 그러니까 그 신은 당연히 모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거야.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진지하기만 하면 그 신은 분명히 그 사람을 받아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대주의자들이에요. 반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복음을 싫어합니다.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어. 너무 불편해요. 율법주의자한테는요, 복음이 왜 불편한 줄 아세요? Too easy. 너무 쉬워요. 뭐라고? 아니, 그러면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 하고 세례받으면 천국 가는 거야? 말도 안 돼.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예수님 만나가지고. 일찍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만났다고 착각하는 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예? 내가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건 봤어도, 정말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너무 일찍 만나가지고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고 난 뭐야, 억울하게. 좀 나도 좀 놀아보고 좀 시컬, 좀 재미 좀 보다가 예수 믿을 걸.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아직 안 만난 분이니까. 더 즐기세요. 괜찮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어요. 어떻게 이렇게 쉬워? 그렇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워? 그래서 제가 복음이 어렵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다른 한편 복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쉽게 구원 받으면 야 아무나 개나 소나 다 구원 받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되게 싫어요. 도덕주의자들은 싫어요. 자기들처럼 도덕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 다 멸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가르치는 복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반면에 반율법주의자들은요, 똑같이 복음 싫어요. 되게 불편해요. 왜요? 너무 어려워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뭐?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내? 난 그런 하나님 못 믿어. 그게 하나님이야? 그 악한 신이지?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복음이 너무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어려워서, 너무 배타적이라서, 너무 까다로워서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주의자든 반율법주의자든 다 복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양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양쪽으로 한쪽으로 이제 우리가 기울게 되면은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게 됩니다. 복음 자체가 무력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그 버스턴이라는 곳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니타리언 유니버설리스트 처치의 본거지입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아주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막 성장하고 있는 교단이라고 저는 교단이 아니에요. 이건 뭐 이단도 아니에요. 이건 과연 이걸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랑 박사과정을 같이 공부했던 미국 친구인데 그 친구 굉장히 착해요. 근데 그 친구는 유니타리언 유니버설리스트 교회 목사이자 그 교회의 신학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니타리언 유니버설리스트가 왜 인기가 많은 줄 아세요? 이들은 기독교의 배태성을 없앴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은 예수를 안 믿어도 된다. 십자가도 믿을 필요 없다.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만 살면 돼. 그걸 가르쳐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돼. 근데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 그게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 유니타리언 유니버설리스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황금율 사람들, The Golden Rule People이라고 불러요. 이 골든 룰이 뭔지 아세요? 산상수훈에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산상수훈을 좀 깊이 있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거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르친 건 뭐냐면 우리가 황금률을 따라 살면은 누구든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예수를 믿을 필요 없다. 어떤 종교 아니 종교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우리가 산상수훈을 제대로 배우면 그리고 우리가 황금률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황금률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당신 너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열정과 창의성과 힘과 집중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 이게 황금률이에요. 기독교 황금률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위선자인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화했을진 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제일 열심히 지켰잖아요. 근데 왜 위선자예요?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면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과 거리가 먼지를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의 수준에 맞게 낮춰놓은 다음에 그걸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부 다 죄인들이라고 그러고 전부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황금률이 무엇인지 안다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안다면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늘 했던 게 뭐예요?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누구를 사람들을 다 미워했지만 이방인들을 다 미워했지만 죽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렇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순간 너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살인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다행이다. 다 제정신이시네요. 우리는 다 살인을 저지르면서 살아요. 왜? 우리는 늘 미워하면서 살아요. 모르는 형제뿐만 아니라 잘 아는 형제, 남편, 잘 아는 자매, 배우자. 우리는 늘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성도 안에서도 우리는 늘 미워합니다. 늘 판단해요. 늘 어리석다고 말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이 황금률이 진짜 어떤 말씀인지 알면 우리가 뭘 깨달아요? 주여, 오셔서 저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율법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율법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이 선에서, 이 복음이라는 길에서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나 반율법주의자는 결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유니타리언 유니버설리스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제가 막 싸우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아주 웃으면서 친절하고 막 그렇게 그냥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내가 좀 궁금해서 지적으로 그냥 물어보는 거다 하면서, 당신들은 만약에 예수님도 믿을 필요 없고 십자가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신은 선하다고 강조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 설명을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조차 몰라요, 이 사람들. 그냥 가르쳤다는 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랑 앞에 감동을 받고 그 사랑이 나를 바꿀 수 있을 사랑이어야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는 사랑이어야 돼요. 근데 어떤 대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께 거역한 적이 없는 죄를 모르고 완전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진노를 담당하고 죽게 하셨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 위해서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면은 그 사랑 앞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할 때 그게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있는 이 자리까지 내려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대신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가지만 나눌 텐데, 하나님 이미 지난주에 나눴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고 나머지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자아상이 변화됩니다.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복음 아닌 모든 종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이 기준을 지키면 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만 겸손할 수는 없어. 만일 네가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면 너는 겸손할 수는 있고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결코 자신감을 갖고 담대할 수는 없어. 그게 종교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지만 기독교는 뭘 가르친다고요? 복음은 뭘 가르친다고요? 우리는 동시에 의인이고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함과 담대함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잘 될 때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너무나 슬프고 낙심되고 자기 자신한테 실망할 때도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예요. 태도. 이걸 보면 복음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그럼 율법주의자를 한번 보죠.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나는 죄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성경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막 가르쳐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막 어려움이 와요. 뭐 가벼운 어려운 정도는 좀 참죠. 그런데 요처럼 계속해서 어려움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죠? 네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야.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넌 죄를 지었잖아. 네가 지금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니까 빨리 그 죄가 무엇인지 찾아내서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실 거야. 이게 율법주의자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끄떡 없어요. 잘 견디는 것처럼 강해 보여요. 하지만 고난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 나 그럴 줄 알았어. 난 죄인이야. 내 죄 때문에 지금 내 죄값을 치르는 거구나. 내가 나쁜 사람이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야. 그리고 반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세요? 반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나는 착하고 양심적으로 살았어. 나는 더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욥의 아내랑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리고 죽어라. 이렇게 돼요.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고 신앙을 떠나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고난이 오면요, 자신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막 자기 혐오와 자책감을 누리고, 그리고 반율법주의자는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신앙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Simul justus et peccator이 뭐예요? 나는 동시에 의인이고 동시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난이 와요. 그리고 고난이 계속 와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나는 원래 죄인이잖아. 근데 내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자격 없는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고 살았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면서 너는 내 의로운 아들이야, 내 의로운 딸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단순히 내 죄값 때문은 아닌 거야.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여전히 죄인이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지으면 고난이 없어지고 내가 죄를 지으면 고난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난이 와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그럴 때 그는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그래, 이게 내 죄 때문이 아니라면,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면 틀림없이 나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당하신 것처럼 나도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도 지금 복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절대로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반드시 축복과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겸손함과 담대함이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인관계요. 여러분, 우리는 다 관계 속에 살아요.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나라 안에서도 관계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 안에서 항상 일어나는 게 뭐예요? 갈등입니다. 갈등이에요. 자,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그 상처받은 사람은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 뭐냐면은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창피당하게 할지. 저 사람이 나를 무안하게 한 만큼, 저 사람이 나를 짓밟은 만큼,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준 만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똑같이가 절대, 보복은 절대로 똑같이 아니에요. 두 배, 세 배 이상으로 고통스럽게 할지를 그걸 막 찾아서 일을 갈고 찾는. 그러니까 그러고 계세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조용히 물러서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쉬워요. 당장에는 대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 상처를 자기가 핥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병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상대방한테 굉장히 강력한 어떤 고통과 처벌을 안길 수는 있지만 자기한테도 굉장히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독이 되겠네 그래요.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우리가 그 미움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냥 참고 조용히 물러서서 내 상처를 그냥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것 그것이 당장에는 더 쉬워 볼 수 있지만 나에게도 결국 내면이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일로 인하여 상대방이 회개하거나 상대방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아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은 동시에 죄인이고 동시에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저도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담대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가가지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동기의 변화예요. 이걸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동기, 우리의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동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겉으로는 다 똑같이 순종하지만 동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저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아요. 아, 목사님 맨날 그렇게 뭐 복음을 강조하고 뭐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꾸 그렇게 하시면은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이미 우리는 모든 심판과 모든 진노에서 다 우리는 면제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사람이 뭐 이렇게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까요? 동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 꼭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진짜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 질문을 하는 분은 그동안 그를 움직인 동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헌금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뭐냐면 동기가 두려움이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 삶에 어떤 안 좋은 일을 일으킬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살았는데 근데 나는 이미 더 이상 정죄받을 일이 없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자야.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야.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착하게 살 뭐 이유가 없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살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는 것이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엔진 그 동력은 감사예요. 감사는 1년에 추수감사주일날 한 번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런 죄인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감사합니다. 자기의 죄를 늘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 어저께 또 굉장히 강력하게 굉장히 막 또 되게 웃기지만 정말 눈물이 막 나오면서 어떻게 휴지를 주문했어요. 휴지가 왔어요. 그런데 휴지를 이렇게 휴지 없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 불편을 아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그 휴지가 동난 적이 있어서 막 휴지 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휴지를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이런 환경. 그게 저한테 어떻게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휴지를 받아서 너무 휴지를 들고 들어갔는데 막 너무 아니,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휴지를 주시나요? 이게 웃긴 것 같은데요. 정말 작은 것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감격해야 됩니다. 동시에 전 쓸모없는 인간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그러나 저는 의로운 사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받은 이 사랑을 제가 혼자 간직하지 않고 저 다른 이웃에게도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이제 그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도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했어요. 2장. 근데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 이제 복음이 뭔지 알겠다 라는 그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멈추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는 복음을 아직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복음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이 복음은 깊은 샘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 샘물에서 길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주옵소서.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기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반율법주의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그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동시에 의인입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매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